민수기 49번 메시지. 그분의 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게시된 신성한 계시의 중요한 개요.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분의 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중요한 개요를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요의 어떤 중요한 방면을 요약하기 위하여 네 가지 표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락의 속박에서 사온받고 구속되고 구원받음, 그리스도를 누리며 계시를 받고 3일 하나님 안에서 건축됨,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과 여행하기 위해 제사장의 군대로 편성됨, 및 좋은 땅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소유됨. 이 표어들은 구약의 예표와 신약에서 이 예표의 성취의 연합입니다. 성경의 두 부분, 곧 구약과 신약이 하나이므로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이 구약에 감추어져 있으며 구약은 신약 안에 나타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네 표어들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성도들은 타락의 속박에서 택함받고 구속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았으며 우리는 사단의 속박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 또한 신성한 계시를 받았으며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으로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체현이 있은 아들로, 아들의 실제와 있은 그 영으로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제사장의 군대로 편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군대라는 용어는 구약의 용어가 될 수도 있으나 또한 구약 예표의 완성인 신약에서도 적합합니다. 이 제사장의 군대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며 하나님과 함께 여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위해 싸우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각 방면에서 하나님에 의해 예비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비는 민수기 마지막 다섯 장에 계시되며 그곳에서 우리는 좋은 땅의 배분에 예정됨을 봅니다. 이러한 예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도록 한 예비였습니다. 이 메시지와 네 개의 잇따른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분의 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출애굽기, 레위기 및 민수기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중요한 개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신약에서, 특히 바울 서신들에서 발견되는데 바울 서신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들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비록 이 단어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책들 속에 있는 예표는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완성하기 위해 그분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적 및 그분의 배열이 있는 그분의 행정입니다. 이 갈망은 사람들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게 했을 뿐 아니라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어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영광 안으로, 3일 하나님의 표현 안으로 이끌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림을 가지며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말씀하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들이 자신들의 훈련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간증으로 건축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경륜에 대하여 신성한 계시를 받아야 할 필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훈련과 그분의 간증으로 건축되기 위해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경륜에 대하여 신성한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택하심이 창세기에 있으므로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창세기도 이 요점을 다룹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되었고 출애굽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처에 대한 신성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유월절로 실제화된 대로 하나님의 초기 구원에 참여한 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유월절로 실제화된 대로 하나님의 초기 구원에 참여한 후에 신성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이끌어내셨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땅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거처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시가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속하실 뿐 아니라 그분과 그분의 거처에 대한 신성한 계시를 받은 백성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계시를 받았으며 그들은 그것을 따라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내려왔습니다. 신성한 예비하심의 누림을 통해 계시는 하늘에 속한 만나와 메마진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공급에서 맛본 대로 신성한 예비하심의 누림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분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군대가 된 체험을 통해 신성한 계시는 또한 애굽인들과 아말렉인들에 대항한 그들의 전쟁에서처럼 하나님의 원수를 대항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군대가 되는 체험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도착함. 결국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러 모세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그들이 이 산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거룩한 하나님께로 분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성한 계시를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를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거룩한 하나님께로 분별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로서 우리는 율법을 언급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계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 보여주기 위해 그분에 대해 묘사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사랑과 빛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거룩하고 의로우심을 계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 빛, 거룩 및 의는 전능하신 삼일 하나님의 특성들을 묘사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사랑과 빛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전적으로 거룩하십니다. 즉 그분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우주 안의 모든 다른 것과는 달리 분별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에 대해 의로우시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에서 의로우시며 사람과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의 그림에 계시된 바에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같지만 하나님의 그림은 같지 않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과 빛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며 바울은 사랑과 빛인 바로 그 하나님은 전적으로 거룩하시며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묘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표현된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요 빛이심과 그분이 거룩하고 의로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림이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율법이 놓인 법궤는 증거의 궤라고 불리워졌고 성막은 증거의 망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시편에서 율법은 종종 증거라고도 언급됩니다. 이 증거가 하나님에 대한 묘사요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 분별되기 위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점은 특별히 레위기에서 강조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1장 44절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분의 증거를 위하여 땅 위에서 그분의 거처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건축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신성한 계시를 받음.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신성한 계시를 받는 것 외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분의 간증을 위하여 땅 위에서 그분의 거처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건축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신성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는 신성한 배열, 행정 및 목적에 대한 계시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과 함께 건축된다는 것은 성막의 건축을 위하여 사용된 재료들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막의 널판들은 법궤처럼 금으로 입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널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표이며 널판 위에 입혀진 금은 신성한 인격의 예표입니다. 따라서 금으로 입힌 아카시아 나무의 널판들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건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거처를 위한 건축 재료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건축 재료임을 봅니다. 성막에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이 아들 그리스도를 계시해 준다고 말하기는 오히려 쉽습니다. 예를 들어 법궤, 진설병, 분향단 모두가 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 하나님을 봅니까? 아버지는 금으로 상징됩니다. 왜냐하면 예표에서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고 그것은 틀림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영 하나님은 등대 안에 일곱 등불 안에 있는 기름으로 상징됩니다. 등불들의 기름이 없다면 그것들은 소용없이 될 것이며 성막 안에는 아무런 빛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단일한 개체로 된 등대가 삼일 하나님을 상징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은 아버지를 상징하며 그 모양은 아들을 상징하고 기름은 그 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더불어 우리는 삼일 하나님, 즉 기구로 상징된 아들과 금으로 상징된 아버지와 기름으로 상징된 그 영과 아카시아 나무로 상징된 인성을 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위에서의 그분의 거처가 되기 위해 삼일 하나님과 함께 건축되고 있다는 계시입니다.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율법의 두 판은 증거라고 불리웠으며 법궤는 증거궤라고 불리웠고 성막은 증거막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막 전체가 내부에서 외부까지 하나님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삼일 하나님에 대한 묘사였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삼일 하나님이 사실상 그분 자신의 거처입니다. 왜냐하면 거주자와 거주하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는 곧 거처입니다. 그의 48개의 널판들은 레위인들에게 준 48개의 성읍들과 일치합니다. 이 성읍들 중 6개는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요점은 그것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들의 이러한 48개의 성읍들은 유일한 성, 즉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계시된 성막은 이 유일한 성의 축소형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증거는 성막이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영원 안에서 이 간증은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것인데 그것은 또한 장막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따라서 구약에 장막이 있었고 신약에 장막이 있으며 영원 안에 장막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장막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했고 신약에서 장막은 먼저는 그리스도이며 다음은 그리스도의 확대인 교회입니다. 영원 안에는 궁극적이고 최종 완성된 장막인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입니다. 각 경우에 있어서 두드러진 점은 장막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할렐루야! 삼일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과 그 모든 재물 및 그 봉사에 대한 신성한 계시를 받기 위해 끝으로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속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과 그 모든 재물들 및 그 봉사에 대한 신성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이러한 계시의 기록입니다.